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실하고 또 교회 안팎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예상대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딱히 튀거나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제가 살면서 큰 사고는 친게 별로 없고요. 나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아들치고는 좀 삐딱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는요, 토요일 오후에 청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일 때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광고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친구들과 놀 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조금 더 심해졌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광고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는 그 당시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정말 목사님 아들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에게 아, 정말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BC, Before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정하긴 싫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상속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본질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선한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전의 삶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을 쓰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나오는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사실 양선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이게 무슨 뜻일까 헷갈리는 것이 양선입니다. 여러분,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이라는 말을 한자로 살펴보면요, 어질양의 착할 선자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풀이를 해보자면 어질고 착한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이 자비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자비와 양선의 차이는 자비가 좀 더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양선은 좀 더 행동이나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라이트풋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요. 자비는 잠재적인 양선이고 양선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비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찾아가는 선이 양선이고 달라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베푸는 선이 양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양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단어,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양선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 양선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선한 일과 구별되는 이유는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지만 성도의 선함은 성도의 양선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양선의 기준은요,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반적인 선함과 구별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착함은, 성도의 양선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착한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자에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그건 비굴한 거죠. 악에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악에게 착하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악에 동조하는 거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정책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게 히틀러 혼자서 한 일일까요? 히틀러가 죽일 때 그때 당시에 독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심지어 몇몇 지하의 고백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조차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는 참 착한 아버지였을지 모릅니다. 이웃에게는 참 좋은 이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는 참 착한 신앙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착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동참하게 된 거죠. 성도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착함조차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그냥 단지 부르이웃을 돕는 사람,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다 보면요,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 지적은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 채찍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죄를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드러내서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양선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양선이라는 말, 이렇게 번역된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네 번 정도 나오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goodness, 착함, 한국말로 번역하면 착함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착함도 바로 아가도신의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양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착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보는 많은 분들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거의 하질 않는데요, 이상하게 저를 보면서 참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은 많이 하셨거든요. 심지어 제 아내도 지금까지 저를 보면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거의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참 착하게 생겼어 라는 말로 저를 위로한 적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물론 요즘은 착하다라는 의미가 참 많이 바뀌어서 칭찬의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이 착하다라는 말이 무능력하다거나 바보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고 내 남편이 착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좀 더 똑똑한 아이, 능력 있는 아이,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가 되고 내 남편이 실력 있는 남편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크리스천조차 착한 사람 되는 걸 별로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실 정도로 손해를 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하심을 손해보고 희생하심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선하심을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져야 하는 양선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세대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때 양선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고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고, 자기의 관심과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재물로 손해를 보았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바울을 세워주었죠.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는 그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나 인기를 손해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이름만 성경에 가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바나바는 바보입니다. 끊임없이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선의 열매는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삶,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손해보더라도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내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안에서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와 섬김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하다가 바보처럼 보이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왜 나만 손해봐야 되지? 나도 그냥 남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하되라는 말은 doing good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선도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는 그 양선이랑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로 바보 취급 받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씨앗들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카네기가 성공한 후에 그 방에 이런 비슷한 그림을 하나 걸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저 모래사장 위에 그 배가 하나 처박혀 있는, 모래에 처박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왜 카네기가 이런 그림을 방 안에 걸어놨을까를 생각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 밑에 쓰여진 글귀 때문에 나는 이 그림을 걸어놓았다라고 말을 했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모래에 처박혀 있는 배지만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다시 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선의 삶을 살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멘 하셨는데요, 이 사실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믿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주식을 지금 사면 무조건 100배로 오른다, 무슨 비트코인을 예전에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걸 그때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있을 몇백억짜리 복권의 당첨번호를 지금 미리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복권, 그 번호대로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다들 부자셔서 안 사시려고. 여러분, 정말 이게 될지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전에 아멘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실 때, 손해를 볼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희생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않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모습이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은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해들을 훨씬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는 말 뒤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입니다.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대상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잘해야지, 이 사람 나하고 상관없고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선한 일, 양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조건,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 양선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맛보아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뭔가 착한 열매를 만들려고, 양선의 열매를 만들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향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이게 향기인지 악취인지 어떤 냄새인지도 모를 그런 냄새들을 풍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스팸메일처럼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 하나 흘려보내는 것,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손해보는 것,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양선의 열매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착한 사람들이다, 참 선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양선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양선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선은요, 먼저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아니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